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라고 하는 목회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말 그대로 목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꼭 목사를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은 교회와 교회의 목사가 전달해야 될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남자와 여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기도하는 그런 그 형제님들이 돼야 된다.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복종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장에는 목사의 자격이, 목사의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는 집사의 조건과 집사의 자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 중에 진리,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하는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온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인데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될 진리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진리를 이렇게 기둥과 그 다음에 터로서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될 이와 같은 책무가 교회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12시간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신실하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4장에는 특별히 3장에 나왔던 목사의 조건과 자격, 그 이후에 목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내용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오늘 읽은 그 말씀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목사가 이거를 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목사의 그 책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자기 삶에서 목사가 실천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이 나와 있고, 13절에서 16절에는 성도들에게 성장하라고, 성도들에게만 성장하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목사도 이제 시간이 지날 거 아닙니까? 10년도 하고 뭐 20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의 연수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목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목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그 지침 사항이 이제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 마귀의 교리들, 결혼 기피 현상, 그 다음에 음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본인이 읽고 배운 그런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러한 좋은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회피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뭐 목사를 할 만한 그런 그 자격도 없고 사실 목사를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이런 말씀을 특별히 전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교과서가 필요하고, 근데 다행히 목사 중에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가 20세기에 네, 위얼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얼스비의 그 주석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현 시대를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위얼스비가 써준 이와 같은 그 주석이 그냥 저한테 이야기하는, 목사가 목사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그 스타일의 이런 주석인데, 오늘 아침, 특히 오늘 오후에는 그분의 그 주석을 많이 참고해서 목사 중에 목사가 목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읽었는데, 1절 가서 보니까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 몸소 목회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밀레도라고 하는 데서 에베소를 직접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서 잠깐 보시면은 바울의 이제 고별 인사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있던 그 목사, 장로, 감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교회 외부에서 성도들을 유혹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교리 체계로 끌고 가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년에서 6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년에서 한 6년쯤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진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고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등 휴고를 다루고 부활을 다루고 이런 그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가만히 가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일이 마지막 때가 되고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정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재림의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가서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마지막 때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절 문맥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이 마지막 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줄 때에는 바울이 임박한 재림이라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런 그 시절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본인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특별히 이중, 삼중적인 이와 같은 성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이중, 삼중 이와 같은 그 성취의 이런 구조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도 유효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유효하다,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 다음에 목사가 이들을 어떻게 퇴치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와 사탄의 이 부하들은 마귀 둘로 되어 있습니다. 데블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로부터 힘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 가운데 이렇게 마귀의 쫄개들을, 마귀들, 그 다음에 유혹하는 영들, 그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는 여기 이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직신학이나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신 분들은 금세 알겠지만,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이 세 군데를 가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을 만드셨고, 그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그런 자 중에 하나가 루시퍼였고,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그의 천사들과 함께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사탄 마귀와 함께 같이 타락을 해서,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귀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니까 이 마귀들을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더러운 영들, 부정한 영들, 그리고 마귀들, 그리고 여기에는 유혹하는 영들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마귀에게로 속박이 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서,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에, 한 남편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혼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남편을 떠나서 마귀하고 같이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지금 질투하면서 이야기한다.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여기 이제 단순함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상식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는 일이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무언가 이상한 거 이야기하면 그 단순함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단순함에서 떠나서 무언가 뭐 영적인 깊이가 있는 뭐를 찾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그럼 반드시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에 이러한 자들, 너희를 유혹해서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다. 여기 사도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형교회 그런 목사들이다. 근데 그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근데 그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왜 가장을 해요? 아니니까 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니까 가장을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을 하고 마귀의 사역자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를 모방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끄러뜨려서 마귀회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해야 된다. 왜 그러냐? 거짓 대언자들이,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들을 부여잡는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분별이 되면서 뭐를 구분할 수 있냐,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구분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어떤 전략을 피냐 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한 무슨 재능을 가진, 말도 잘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마귀가 자기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무슨 능력이 별로 없고 뭐 언변의 능력도 없고 앞에 쓸 그와 같은 능력,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누가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요? 말도 잘하고 인물도 번들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의 일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마귀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을 하시는데 떡하니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가 하나님을 세 번이나 시험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시험합니다. 세 번이나. 또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과 이런 모든 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를 사용해서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귀 짓을 한 거예요. 거기서 마귀 짓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또 우리 초대교회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좋은 마음으로 모든 재산 다 팔고 그래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 말도 다 믿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도 다 믿지 마시고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하는 이 모든 말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면 믿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해서 들으셔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마귀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자들인 것처럼 가장하라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놓고 하는 그런 일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마귀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연구원 거기 사전에 가서 유혹하다를 찾아봤습니다. 유혹하다. 제가 어쨌든 성경을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seduce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는데 그때 그 말을 참조하고 seduce를 참조하고 그래서 유혹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유혹하다를 사전적인 의미로 가서 보니까 사람을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좋지 않는 길로 이끄는 거를 유혹한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면은 잘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꿰어요. 어떤 교리나 뭐 어떤 특정한 뭘 가지고 꿰어서 올바른 교리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그런 일,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냐? 유혹하는 영들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이렇게 돼서 잘 믿던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일을 성경적인 용어로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falling away 했다, 떨어져서 나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버리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은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를 버리고 돌아서서 마귀를 쫓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목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만 이야기해야지 자기를 추종하는 누구의 팬이 됐다고 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거 되면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버리고 자기들의 교주를 따르게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교리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유혹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버리고 나쁜 길로 들어서게 만드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성경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의 교주나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믿음 체계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일,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 참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천지나 뭐 이런 건 우리가 컬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 이단 종파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이가 뭐냐? 참된 교회, 좋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이런 컬트 집단이 하는 거는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신천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요 근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도 좀 신천지가 침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글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어떻게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는 신천지 교주, 신천지 교리 이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이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서 성경 말씀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컬트가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뭐 목사를 칭찬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목사는 그냥 내일 당장 그만둬도 괜찮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일 당장 그만둬도 괜찮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서야지 내 사람, 내 성도, 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 어떤 팬덤 이와 같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목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빨리 깨닫고 주변의 리더들이 이야기해주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제 처가 확 찌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양들이 예수님의 양이지 결코 교회나 목사의 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유혹을 하려면은 빼어난 말솜씨가 있어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머리를 잘 써서 사람들을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건 잘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뭘 프로그램을 막 동원해갖고 그래갖고 뭐 사람들 꿰는 거는 사실 저는 잘 못합니다. 거긴 좀 약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강해요. 되게 유명하다는 교회, 큰 교회 프로그램 막 돌리는 그런 교회 목사들이 사업하듯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리그 워렌, 리그 워렌, 새들백 교회, 빌 하이블스의 윌로우 크릭 교회, 조엘 오스틴, 이건 뭐 목사도 아닌데 또 로버 슐러 뭐 등등 해서 구도자 교회를 일단 만든다고 하면 이건 가짜 목사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 입맛에 맞는 식으로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에 와라.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돌려줄 테니까. 가서 보니까 방이 여러 개 있다 그래요. 락음악 좋아하는 방, 뭐 청바지 입는 거 좋아하는 방, 무슨 방 뭐 해갖고 방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목사도 다 거기에 맞는 사람 세워서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거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선자,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는 이걸 설교하고 삶을 살 때는 저런 삶을 사는 이런 걸 성경이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위선, 히파크라시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위선이란 말 또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대부분 신약성경에만 나옵니다. 욥기에서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만 한 20구절, 25구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그 위선에 관한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나와요. 사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선자라고 그러냐, 그 당시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삶이 이렇게 되면 그럼 나무하고 열매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변질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졌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말은 양심이 마귀들의 교리들 이런 것들로 지져져서 그래서 감각이 무뎌진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낙인이라는 거, 지금도 물론 가축을 키우고 할 때 낙인, 이거 우리 소야 이런 거 하려면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인을 어떻게 해요? 불에 달고 갖고 그래서 이 쇠를 불에 달궈서 이거는 우리 목장에 소다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찍으면 굉장히 아프고 무뎌지는데 나중에 이제 굳게 되면 그 부위가 딱딱해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아서 무뎌진 상태로, 그러니까 한 번 실천하지 않으면 더 무뎌지고 또 실천하면 더 무뎌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냐,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혼인을 금한다. 자,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영적이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동방의 금욕주의를 가져와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결혼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 그렇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 괜찮다 그것도.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사람마다 다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의 책무냐, 결혼해서 다산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일단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를 훼손하고 결혼제도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 초대교회가 끝나고 AD 300년 넘어가면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괴물 단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금욕주의가 이 카톨릭 교회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사제, 수녀, 수도사 다 독신제도라고 이런 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직접 위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생긴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독재,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전체주의 체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의 특징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공산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트럼프 등 몇 사람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극렬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막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안 되는가? 건전한 결혼, 건전한 가정이 있으면, 건전한 기독교가 있으면 절대 공산주의가 세워질 수 없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이런 행습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온 세상에 파급을 시킵니다. 그게 네오 막시즘 같은 걸 통해서 세상에 이제 파급이 돼. 뭐예요? 동성애, 극도의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프리섹스. 이게 다 뭐예요? 결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건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정책이나 이와 같은 그런 행위들을 조장을 해서 이래서 공산주의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한 지금 150년쯤 지났거든요. 이런 추세가 온 세상에 지금 네오 막시즘 같은 걸 통해 파급이 되면서 거지 교사들의 결혼 기피 작전이 지금 온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현상이 요새 말로 뉴 노멀이 된 거예요. 새롭게 정상이 된, 결혼하지 않는 게 새로운 정상이 된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하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혼인을 금하는 그런 자들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현상, 특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하나님 말씀하고 얼마나 동일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보다 여기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2026년 올해 1월 8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다. 그것까지 괜찮았는데 콕 집어서 한국은 이미 그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율의 3분의 1 수준. 두 사람이 적어도 결혼해서 2.1명을 낳아야 그래야 인구가 대체가 돼. 대체가 되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두 사람이 결혼해갖고 0.71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지금의 27분의 1이 돼서 현재 인구의 3%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천만인데 한 3, 40년, 5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럼 150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 그러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걸어서 들어와서 접수하면 된다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틀 전인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가.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게 좋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물론 고유한 은사가 있어서 독신으로 사는 거는 얼마든지 존중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이제 나오냐.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자, 에베소 교회의 거짓 이 교사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정하는 음식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야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창세기 1장에. 자신이 만든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안에 음식물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좋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걸로 해서 음식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현 시대 마지막 때에는 육식을 피하고 채식만 해야 된다는 이런 사상이 지난 한 반세기 이상 사람들 가운데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채식을 강조하는 힌두교, 불교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뉴에이지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를 요가든 명상이든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힘을 잃어야 되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고 힘이 강해지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살생을 반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인도에서 이제 오는 건데 이런 사상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모든 세상이 이제 퍼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채식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음식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시험에 빠질 그런 확률이 커요. 구원에 관한 이런 교리는 불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교리, 계시는 시대에 따라서 발전해 가면서 신약성경이 종결이 되던 AD 90년에 딱 확고하게 서서 그 이후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채식을 했어요. 채식. 심지어 사자와 호랑이도 다 채식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이 이제 사악한 이런 사람들 가득 차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처음 육식을 해도 좋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뭐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 규정이 있잖아요. 레위기 11장 4절에서 8절인데 가서 보면 또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뭘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시민법이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다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거는 구약시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무엇인가 달라야 되기, 달라야 되잖아요. 그 다른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음식 규정이라든지 이런 시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시간이 지나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들로 이제 쭉 넘어가는 가운데 드디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음식 규정은 이걸 다 끝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채식 육식 혼합식을 하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로 실족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이제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고기 문제로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어떻게 이 땅이 서 있는 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음식에 고기가 됐든 뭐 채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자세라는 거죠. 내가 내 믿음대로 먹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실족거리가 될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자제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채식, 육식, 혼합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게 하나님의 최종 음식에 대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음식이 뭐 이걸 먹느냐 저걸 먹느냐가 영적으로 참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노화의 정도, 건강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혼합식을 하든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음식의 기준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어저께 그저께 놀랄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누가 발표한 거냐? 미국의 로버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음식 약을 관리하는 데가 미국의 식약청 FDA라고 하는 식약청 국장, 농무부, 이게 세 군데가 다 합작을 해서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뭘 주장을 했냐,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식단 지침을 개정을 해서 온 미국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현재 미국은 성인 70%가량이 과체중이고, 미국 사람도 얼마나 뚱뚱해요. 그냥 당뇨랑 엄청 많잖아요. 비만이고, 특별히 12살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도 3명 중 1명이 당뇨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많이 정제가 된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옛날엔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 고기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 60년 전에 좌익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이고, 그래서 저지방을 강조했던 이런 지침을 다 바꿔서 이제 정말 좋은 지침을 여러분에게 주니까, 기름을 하나도 빼지 않은 우유, 전지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 많이 섭취하고, 이것도 하루에 한 번만 먹지 말고 3회 꼭 먹으라고. 그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요리할 때도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올리브가 없을 때는 버터를 사용하고 버터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이번에 크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근육량을 유지하고 대사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기존 양보다 50%에서 100%를 늘려야 된다. 특별히 붉은 소고기, 닭, 오리고기,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산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식약청장이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뭘 먹으라 그랬어요? 육식을 하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도 애들하고 다 해서 다 보내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 이거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이건 팩트, 사이언스, 과학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니까 꼭 들으라고 이 복지부 장관하고 식약청장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좌익들은 싫어하죠.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고기만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고 세상의 기준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어떻게 다 지난주에 다 발표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율법주의자들처럼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것에 의해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덜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음식은 우리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좋은데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의 자유를 조금 이게 남용하지 말고 이거를 좀 자제할 그런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거룩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는 평범한 이런 식사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조차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세 번 식사할 때마다 꼭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되겠죠? 아,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거룩히 구분이 된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많은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하루 세 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든 아니면 혼자 있는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에 복을 주시길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거룩히 구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그런 그 영양분 다 제공을 하고 결국 그 일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 한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된다. 자, 지금 음식 먹는 거,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잘못된 교리,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좋은 목사 사역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단순한 그런 그 직업이 아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교리가 마귀의 교리들로 대체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외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주석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보고 이렇게 모든 거 보고, 그래서 목사가 먼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음식 뭐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그렇죠. 시대별로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른 게 있잖아요. 구원 같은 건 변함이 없는데 이와 같은 음식 규정 이런 건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담에 그걸 들고 와서 아담이 채식했으니까 반드시 채식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선하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의 구분. 이게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잘 구분해서, 그래서 연구하고 알려주고 본인이 먼저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거다. 사역자는 영어로 미니스터인데 미니스터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목사만 선한 사역자가 되면 안 되고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딱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가르치고 가족들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이렇게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